어려운 경제는 없다. 경제를 귀에 쏙쏙 박히게 읽어주는 내기 경제 읽기. 오늘도 서은영 경제뉴스 전문 큐레이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소식은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네요. 네네. 그 총선 때까지 정말 뜨거운 감자였는데 정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22대 국회의석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심이었는데 내년에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하겠다 이런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 금투세가 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같은 이제 금융투자 상품 투자로 해서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네. 이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하고 손실을 다 이제 합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봤으면 당연히 세금 낼 일 없고요. 네. 이익을 연간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순이익을 연간 5천만 원 이상 냈다. 그러면 양도차익을 이제 낸 거죠. 네. 그러면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서 20에서 25%의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면 대주주가 아닌 이상 지금은 양도소득세 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 같은 걸로 5천만 원 이상 넘게 벌었다. 그럼 5천만 원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20에서 25%의 금투세를 낸다는 겁니다. 금투세는 작년에 원래 시행이 될 예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야 합의로 한 차례 유예가 됐었고요. 그래서 내년 1월로 다시 이제 시행 시점이 옮겨갔는데 네. 지난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했고요. 폐지와 시행의 갈림길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야당은 지금 부장감세 반대 의견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총선 이후에 주식 시장에 악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이스라엘, 이란 무력 충돌도 네.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도 지금 계속 꺾여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민주당도 금투세를 예전처럼 그대로 시행하겠다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뭐 증시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좀 증시에 악재가 될 만한 뉴스 좀 최소한 이제 좀 줄이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런 이제 룰이 좀 있는데 네. 지금 금융 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 버는 이른바 큰손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상당수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에 좀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좀 이 점도 고려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 입법청원이 올라왔는데 일주일 만에 이 5만 명이 넘게 호응을 한 거예요. 근데 네. 5만 명 넘으면 이제 기재위 회부 요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도입 시기에 유예론으로 좀 기울지 않겠냐. 근데 실제로 좀 민주당 내부에서 정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긴 했다고 해요. 이제 네. 그런 보도들도 좀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야 뭐 폐지를 원하지만 네. 지금 뭐 어쨌든 수적으로 이 국회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그럼 민주당이 이렇게 좀 유예로 가닥을 잡으면 같이 좀 유예로 좀 같이 이 결론을 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이제 바로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무슨 소리냐 예정대로 2025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금투세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아직은 알 수 없네요.
네, 그 네. 정부에서도 뭐 별다른 뭐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좀 이제 총대를 맸어요. 그래서 이옥현 금융감독원장이 목요일에 유예는 비겁한 선택이다. 그리고 민생 경제를 위해서 이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국회 설득하고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맞불을 놓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정부도 압박을 하고 이제 민주당도 압박을 한 건데 당장은 이제 연금 개혁 같은 현안들이 있어서 여야가 이 문제를 바로 다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네. 22대 국회 시작하면서 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가봐야 뭐 유예일지 폐지일지 혹은 예정대로 시행할지 좀 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그때 경제 상황이나 네, 분위기에 따라 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비교적 소액을 투자하는 일반 주식 투자자들도 저도 5천만 원 수익이라 그러면 네. 좀 먼 얘기 같은데 네. 근데 대체로 이제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5천만 원의 순수익 양도차익이라는 게 정말 먼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가 추산을 해봤더니 아마도 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것 같은 사람은 15만 명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 수를 감안하면 1% 뭐 안팎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럼 상위 1%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럼 이제 저 여기 계신 우리 앵커님이나 전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죠. 네.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여론은 이제 금투세 폐지로 기울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 일단은 지금 이제 새로운 세금이 생겨나는 거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내가 언젠가는 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을 내가
많이
벌
이러면 안 되니까. 본인이 이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 새로운 세금 항목이 생기는 거는 좀 불쾌하다,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세수까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좀 일단 폐지에 찬성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 금투세가 보다 많은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시장 진입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 매매 차익이 비과세라는 점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인가요?
이게 사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네. 거래세 위주로 받아가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이제 이렇게 자본 이득에 주로 과세를 하는 나라도 있고 이 둘을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 둘을 사실 다 걷어가는 나라는 아주 많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둘 중 하나를 더 이제 힘을 싣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둘 다 걷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거래세 같은 경우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결국에는 자본이득세로 옮겨가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번 데서 돈을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보통 이익이 소득 나야 있는 것을 네, 그렇죠, 있다 맞아요. 그래서 하잖아요.
그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금투세로 우리가 과세라는 게 맞. 다라고 이제 이게 과거에 그렇게 논의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도입이 되게 됐던 건데 네. 지금 우리는 어쨌든 기존에는 매매 차익을 비과세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대주주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런 매력이 사라지면 아무래도 해외 증시로 이탈하는 투자자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그나마 국내 주식 왜 투자하냐 사람들이 이 매매 차익 비과세인 것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던 건데 이렇게 하면 미국 증시하고 일본 가고 다 그럴 걸? 그럼 우리나라 주가지수 더 떨어질 거고 결국에는 더 투자 매력이 떨어질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증시 저평가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세금을 내는 네. 사람들 정말 큰 손이라고 할 수 있고 큰 자본이 들어오는 건데 네. 이걸 막게 되면 맞습니다.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거 아니야 이 우려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만이 이제 과거에 양도소득세 도입하려다가 대만 각권지수 막 폭락하고 네. 거래대금 급감하고 그래서 도입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입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밸류업을 한 다음에 이제 도입을 해도 늦지 않다. 네. 이런 의견들이 좀 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투자자들 개개인이 이제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됐을 때 무조건 손해고 무조건 네. 득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사실 득실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막 주식 예적금, ELS, 채권 이렇게 다 상품에 따라서 세율도 다르고 적용 세제도 다르고 기본 공제 금액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일일이 다 공부를 하셔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세금도 다 다르게 매기고요.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이 모든 금융상품에서 얼마 벌었고 얼마 잃었냐 이걸 다 합산을 한 다음에 네. 5년간 손실과 이익을 감안해서 순이익 따지고 세금을 적용을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가 기존에는 돈도 못 벌 벌었는데 계속 세금 내고 있었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이렇게 다 내가 손실 본 것까지 감안을 해주니까 오히려 이익이네 이런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 조세 형평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개인의 득실 문제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게 그냥 덮어놓고 사실 뭐 반대를 하거나 덮어놓고 찬성하거나 뭐 이럴 건 아니고 네. 본인들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사실 좀 득실을 따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세금하면 그 저항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일단 금투세 네. 한다 그러면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손익을 좀 따져보면 또 다를 수도 있다. 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좀 볼 거는 이번에는 좀 중요 판결을 갖고 오셨어요. 네.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볼까 싶은데 유류분 제도가 뭔지 좀 말도 어려운데 뭐예요?
네, 단어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네. 유류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이제 누군가에게 난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피상속인 이제 망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식들 중에 하나한테는 너무 불효를 저질러서 이 상속을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심지어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도 네. 만약에 그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가 문제 제기를 하면 최소한의 이 상속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몫만큼은 당신이 그래도 가져갈 권리가 있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제도고요. 자녀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액의 이제 2분의 1, 네.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만큼 상속분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도입된 게 1977년인데요.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네. 이 제도 왜 생겼냐. 네. 당시만 해도 아들들한테만 계속 상속해주고
네.
심지어 장자한테만 상속해주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배우자 엄마라든지 그 딸들에게는 이제 이런 상속분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정 상속인들의 이제 이 권리를 좀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네.
그리고 이 가족 간의 상속 갈등을 좀 줄여주는 그쵸. 차원에서 네. 도입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계속 이 유류분 제도가 좀 계속 이 문제 제기가 됐던 게
네.
이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망인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좀 자녀들 누구에게는 더 상속을 해주고 싶고 누구에게는 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 이제 본인의 의사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사망과 동시에 이런 의사가 완전히 그냥 이 의사를 저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특히 생전에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내는 이 남보다 못한
네.
가족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가족들이 이제 사망 이후에 나타나서 내 유류분을 요구하겠다. 내 상속권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이제 상속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끊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번번이 논란이 됐던 사례가 하나 있죠. 구하라 씨 사례.
네, 네.
그러니까 고인 이제 2019년 고인이 된 이제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사망 뒤에 20년 넘게 소식이 끊겼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을 했고요. 결국 유산 40%를 받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때 이제 정치권에서 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이 상속 결격자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이 추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례가 천안함 사태 때 순직한 이제 고 정모 병장 사례인데요.
네.
어릴 적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20년 넘게 친부와 이제 연락 없이 살게 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정병장 사망 이후에 이제 보상금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 보상금 중 1억 원을 받아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친부께서.
네. 네. 그 헌재 심판 내용 그럼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이번 이제 헌재 심판 대상 조항은 유류분과 관련된 민법 조항 전체였는데요. 우선 이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유류분권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 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라는 건 일단은 기존의 법 조항에 대해서 효력은 살려놓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법의 내용을 바꿔라라는
네.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자 부모 자식에 대한 유류분 제도는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 이제 헌재 판결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거고요.
네.
대신에 이 피상속인 그러니까 이제 사망자를 장기간 유기했다거나 뭐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뭐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네.
이런 때도 유류분 인정하는 거 이거 부당하다 이게 이제 헌재 판결 헌재 심판의 이제 취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살해 시도 뭐 사기 강박 같은 유언에 이제 개입했다 뭐 이러면 상속권을 제한을 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네.
여기에 더해서 이 폐륜적인 행위를 했던 경우에는 이거 유류분 인정하지 않게끔 좀 법 내용을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네.
이게 악용되는 경우가 나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을 고치라 이 말인데 여기에 그게 딱 맞는 사례가 앞서 얘기해 주신 구하라 씨나 정모병장 사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부양 여부 등에 따라서 유류분을 상실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법 조항은 내년 말까지 이제 효력을 갖게 해뒀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본래 이제 구하라법 나왔을 당시에 본래 법무부에서도
네.
상속권 상실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21대 국회 때 이제 뭐 총선 전국 막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제 계류가 됐고 지금까지 논의가 좀 진척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구하라 씨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게 막으려면 국회가 서둘러 입법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번 좀 헌재 판결 계기로 해서 좀 빨리 입법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눈여겨볼 게 원래 유류분에 이 형제자매 몫을 보장을 하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아예 단순 유형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 유형 결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네, 네.
심판과 동시에 아예 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없는 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진 이제 당시하고 다르게 지금 세태를 보면 형제자매가 이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야
네.
다 같이 뭐 농사 지으면서 형제 자매 부모 뭐 자식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농사 짓고 그 재산을 같이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자매와 관련한 유류분 제도는 불필요하다고 본 거고 이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형제자매는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
맞습니다.
그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부양을 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동일하게 재산을 나눠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건데요. 네. 이것도 이제 흔하게 제기되는 유류분 소송 케이스인데 가령 이제 부모님을 돌본 자녀가 있고 뭐 돌보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돌본 자녀한테 부모님이 고마우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보답의 의미로 재산 일부를 증여를 해요. 네. 그런데 부모님 사후에 이 이제 다른 자녀분들이 이제 사전 증여 재산까지 포함해서 우리 유류분을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결을 통해서 결국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 보답의 의미로 받은 건데도 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이것까지 다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그냥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사전 증여분을 제외하고는 유류분 제외하고 유류분은 이제 앞으로는 산정을 해라. 이렇게 법 개정이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류분 관련 조항에는 이제 앞으로 포함되는 이제 법 개정이 좀 빨리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게 상속법에도 과연 이제 이게 명문화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에 법 개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좀 잘 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알아볼 거는 정부가 지난달 세대원수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새롭게 손질해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데 뭐가 논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한 달 전에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모집할 때 이 세대원수를 기준으로 공급 면적을 이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 규칙을 마련을 했고 이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세대원수가 한 명인 경우에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가 있었다가
네.
이번에 이제 바뀐 시행 규칙이 적용이 되면서 세대원수 별로 다 쪼개서 이 신청 가능한 면적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였는데 35제곱미터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명이면 뭐 25제곱미터부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뭐 네 명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숫자가 다 정해졌는데
네.
문제는 4인 가구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구의 면적 상한이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40제곱미터에서 35제곱미터 됐으면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대표적인 평형을 보면 왜 논란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임대주택 평형이 16형, 그러니까 이 형이라는 건 제곱미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16형, 26형, 36형, 46형, 51형, 59형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평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기존에는 4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이 1인 가구가 36형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36형부터 거실이 있는 집이거든요. 16형, 26형 같은 경우는 거실이 없는 원룸이고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35제곱미터 이하로 이제 규정이 적용이 되니까 36형은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6형하고 26형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근데 이게 1인 가구만 문제가 아닌 게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바뀐 규정으로는 35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방 두 개짜리 46형 같은 경우에는 3인 가구 이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녀가 둘 이상 있어야 방이 이제 3개의 59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이제 방 3개라면 59형까지는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신청이 막혀버린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 면적 기준 바뀐 걸 두고 이게 4인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기존에 이제 3인 이하의 가구에는 거금 면적만을 좀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면적 기준에 대한 완전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청원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국토부가 상반기 중으로 면적 기준 폐지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이제 검토하는 건 면적 기준은 그대로 두고 1, 2인 가구의 이제 면적 기준을 통합하는 방안. 이제 또 하나는 면적 기준을 없애는 대신에 세대원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더 얹어줘서 넓은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인데 건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이제 들으시면 좀 이해가시겠지만 지금도 이제 어쨌든 세대 원수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 가점을 더 줘서 청약 당첨 비율 높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 후자도 사실 이제 그 여기에서 더 가점을 더 많이 얹어줘서 세대 원수가 더 많을수록 이제 더 유리해지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제도하고 그렇게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게 결국에는 좀 조삼모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좀 이제 이 공공임대주택을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과거에는 이 저소득층 위주로만 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다가 이제는 중산층 정도의 이제 이 수요까지 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들 이제 이 집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더 보다 넓은 집을 원하는 이 수요자들이 많아졌다는 거고 네. 그렇게 치면 이 과거의 이 평형으로 계속 공급이 되는 이 공공임대주택이 너무나 좁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요. 이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게 공급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넓은 평형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 호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대신 입주를 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올라갈 그렇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 뭐 정답이 없지만 일단은 국토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좀 대안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 얘기 들으니까 앞에 유류분 상속제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시대가 맞아요.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를 거기에 맞게 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수요 조사나 이런 게 좀 잘 안 됐던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내기의 경제 읽기 서운영 경제뉴스 전문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끝곡으로 방탄소년단의 봄날 들으면서 잠시 후 3부에서 뵐게요.